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심히 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불경건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 많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항상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이한 설교를 첫 번째로 읽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설교 제목은 Brief Silent Prayer입니다. 이제 스펄전의 설교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록에서 우리들이 이미 본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그가 들은 소문 때문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 흉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이 보면은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서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스펄전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때 예루살렘 성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였으며 온 세상의 기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멋진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는 자신이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계획만 세워놓고 사색만 합니다. 그러나 시온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너는 내 몫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느헤미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거의 넉 달 동안이나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그의 눈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예루살렘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예루살렘만 보였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바로 가련한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자기 전에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워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열정이 사람을 집어삼킬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마음속의 열망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야곱이지요. 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더욱 그렇다. 열정적으로. 예, 그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예,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느헤미야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마땅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햇살처럼 기회가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진실되고 용맹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야에서 가장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모든 부지런한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뭇거리며 있을 수도 있고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결심으로 끓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기회는 먼저 그의 마음의 슬픔을 통하여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문제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급기야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왕은 느헤미야가 왕의 술잔을 가지고 궁궐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자기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금식이 그의 얼굴에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위한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와 함께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일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유쾌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 병사여, 여러분은 전쟁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까지 화약 냄새를 맡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서 몇 번 칼에 베이거나 혹은 총알을 맞게 되면 그런 전쟁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그런 요소들을 무시하고 나라 혹은 군주를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어려움을 무시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의 동료들과 하나님을 섬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느헤미야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왜 근심이 가득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는 자기 조상들의 성이 파괴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질문하는 태도를 보아서 왕은 정말로 느헤미야를 돕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소 놀라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즉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최근에 기도와 금식에 자신을 드렸지만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생각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그 세 가지 각각을 확대시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그의 기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가 사용한 탁월한 종류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주목을 끕니다. 그는 군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즉시 대답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짧게 멈춘 것을 왕은 눈치채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간격은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도 그 시간은 왕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질문과 대답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우리들이 더욱 놀라는 것은 당시에 그의 마음이 너무도 불안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 느헤미야 2장 2절을 말한 것이죠.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예, 여기에 보면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였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핑계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할 헌신을 빠뜨리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또는 너무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의 어떤 상태가 아니,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막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대답해야만 되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죠. 저는 감히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심히 두려운 상태에 있어서 저의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너그럽게 넘어가 줄 문제입니다. 저는 그때 비상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비상상태에 빠진다면 그것이 기도를 잊어버릴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과 교통하였으며 그러므로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자마자 마치 비둘기가 바위 틈에 자신을 숨기기 위해 날아가듯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날아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자마자 즉 위기의 순간에 비둘기가 몸을 숨기기 위하여 바위 틈으로 날아가듯이 그렇게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려움이 생길 때에 즉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항상 예루살렘의 안녕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